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3일 러시아 보스톨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를 하면 제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13일 오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환,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북한, 러시아 정상회담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3일 러시아 극동에 있는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두 정상의 말 차례로 들어보시죠.
앞으로도 언제나 반전사주 전선에서 언제나 러시아와 함께 있을 것임을 다시 이 기회를 빌어서 확인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경제와 인도주의 문제를 비롯해 여러 분야의 협력을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4년 5개월 만에 만나서 이 회담을 가졌는데 이번 회담의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윤 기자가 먼저 좀 짚어주시죠.
예, 그 전문가들과 주요 언론들이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를 몇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 보면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정세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지난해 2월에 침공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은 좀 더 넓은 차원에서는 미국과 서방국들과의 전쟁 상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은 북한 핵 문제가 한반도를 넘어서 전 세계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으로까지 악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번 정상회담이 시사하는 바가 있고요. 아울러서 협상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는 이제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을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북한과 러시아 양자관계 차원에서인데요. 이번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4년 5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하면서 강력한 연대와 우호관계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 삼각연대의 중요한 한 축인 중국도 여기에 함께하면서 결국은 북중러대 미한일이라고 하는 기존의 대립구도가 더욱 첨예화된다는 그런 점이 두드러진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북한이 국제무대에서 그동안에 사실 외톨이처럼 있었지만 이제 점점 목소리를 강화하는 양상이다. 이렇게 설명들 하는데요. 사실 미국과 한국이 일본과 더불어서 삼각동맹을 강화하면서 준안보협의체를 결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적대관계는 더 깊어지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또 네. 미국과 중국도 여러 분야에서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네. 맥락이어서 러시아와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의 국제정세에서 기존에 말하자면 외톨이 외교에서 벗어나서 이제 점점 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그 북러 정상회담은 그 한 말하자면 표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이번 정상회담이 시사하는 중요한 관점은 북한의 군사 역량이 획기적으로 진전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점인데요. 네.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아직 확인된 내용은 없지만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탄약과 포탄 등을 제공하는 대신 러시아로부터 인공위성 등 군사기술을 지원받을 경우에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그리고 군사정찰위성 등 군사 분야 말하자면 기술들이 굉장히 진전을 이루면서 미국과 한국에 대한 위협이 더욱 가중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간 정상회담의 중요한 그 내포점, 의미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김 위원장이 10일 평양을 출발해서 전용 열차를 타고 2,300km를 이동해서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났는데요. 자, 이날 정상회담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됐는지를 최 기자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며칠간 어떤 일정을 소화해서 북러 정상회담을 가졌는지 그동안 공개된 자료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10일 오후 평양역을 출발해서 러시아로 향했는데요. 공개된 그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은 이날 평양역에서 김덕훈 내각 총리 등의 환송을 받으면서 자신의 그 전용 열차에 올랐고요. 수행원 중에는 최선희 외무상, 리병철, 박정천, 오수용 등 군 장성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 위원장이 탄 열차는 국경을 통과해서 12일 오후에 블라디보스토크가 아니라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블라디보스토크로부터 약 북쪽으로 1500km 떨어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로 향했는데요. 이어서 김 위원장은 우주기지에 도착해 미리 기다리고 있던 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과 악수를 하면서 반갑다, 바쁜 일정에 초대해 줘서 감사하다 이런 인사말을 했고요. 푸틴 대통령도 반갑다 이런 그 화답을 했습니다. 이어서 두 사람은 그 회담장인 우주기지를 둘러봤는데요. 공개된 화면을 보면은 김 위원장은 그 우주기지에 전시된 그 로켓 이런 것을 둘러보면서 여러 질문을 던지는 등 상당히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어 두 사람은 북러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조금 전에 들으신 것이 회담에 앞서서 공개된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모두 발언의 그 한 대목들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이날 그 북러 두 정상은 양국 대표단, 그러니까 수행원들이죠. 양국 대표단이 배속한 확대 회담을 약 1시간 30분 가졌고요. 이어서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단둘이만 만나는 1대1 회담을 약 30분 정도로 가졌고요. 이어서 그 식사를 하면서 만찬을 하면서 우위를 다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담을 마치고 두 사람은 이제 회담장을 떠났는데요. 정상회담 뒤에는 대개 그 공동성명 그리고 공동 기자회견이 있기 마련인데 이날에는 네. 아무런 공동성명 기자회견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김 위원장은 다시 그 전용 열차를 타고 15일 날에는 하바롭스크 근처에 있는 유리 가가린 그 전투기 공장을 둘러봤는데요. 이 전투기 공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그 러시아가 생산하는 최신 그 전투기죠. 수호이 35 전투기 등을 생산하는 시설을 둘러보면서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양국 대표단이 배석한 확대 회담 1시간 30분 그리고 1대1 회담 약 30분을 가졌다고 하는데 과연 이 정상이 어떤 문제를 논의했을지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질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통상적인 정상회담 같으면 앞서서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공동기자회견도 있고요. 또 합의문을 발표한다든지 아니면은 공동성명을 발표한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해서 두 정상 간의 어떤 여러 가지 논의 내용을 자세히 공개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번에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사실 자세한 내용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동기자회견, 뭐 합의문, 공동성명 이런 것도 전혀 채택된 것이 없거든요. 바로 그런 때문에 그 관영 매체의 보도나 아니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관영 매체들과 인터뷰한 내용이 간헐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걸 보면 이 회담 자체는 사실 앞서서 확대회담 1시간 30분 그리고 단독회담 30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두 정상이 2시간에 걸쳐서 공식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네. 4시간 정도 함께하면서 다양한 논의를 했었고요. 조선중앙통신 북한 관영매체 보도를 보면 두 정상이 제국주의에 맞선 공동전선 연대에 대해서 합의하고 다방면의 교류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고요. 또 크렘린궁은 몇 가지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두 정상이 가까운 시일 내에 오랫동안 열리지 않은 북한과 러시아 정부 간 우연의 재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신종 코로나 사태로 중단됐던 통상경제과학기술협력 정부 간 우연회를 다시 가동하겠다는 그런 의미고요. 푸틴 대통령은 경제와 인도주의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협력 분야에 관해서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아울러서 일정이 시사하는 것도 있죠. 그 정상회담 자체가 러시아의 우주기지에서 열렸고요. 그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은 우주기지를 시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네. 또 정상회담 끝난 후에 전투기 생산 공장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밖에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공개된 내용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을 초청했고 푸틴 대통령은 이 초청을 수락했다는 것이 있고 10월 초 무렵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기로 돼 있다 이렇게 발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사실 상당히 다양하고도 깊숙한 논의가 있었던 것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최대 관심사인 군사협력 러시아와 북한 간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또 인도주의 분야에 관련해서 북한이 지금 식량난을 오랫동안 겪어왔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 공동의 말하자면 인식 일치가 있었는지 합의 내지는 이런 것들이 사실 알려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의 회담을 전후해서 최대 관심사였던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과 미사일을 제공하고 또 러시아는 그 대가로 인공위성, 로켓, 핵잠수함 관련 기술 등을 넘겨받을 것이다. 이런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지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없지만 그래도 양측 사이에는 비공개로 된 합의문 같은 것,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 성명이 안 나온 것이 당연한 결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그 정상회담의 가장 핵심 그 의제는 역시 그 무기 거래였는데요. 북한은 그 러시아로부터 그 ICBM 인공위성 기술, 핵잠수함 기술 이런 것을 이제 받는 것이 목표였고,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북한으로부터 그 포탄 또 대전차 미사일 이런 것을 받는 것이 가장 큰 그 목표 중에 하나였는데, 전부 다 사실 이 같은 무기 거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따라서 두 정상이 이 같은 논의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면 당연히 이제 그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설사 제재가 없더라도 국제사회로부터 상당한 그 질타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몰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측이 아마 이 같은 정상회담 이전에 우리가 이 같은 의제를 논의하더라도 이것을 일체 발표하지 말자, 아마 이런 그 합의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두 정상이 발표한 합의문 또 성명 이런 건 없지만 아마 틀림없이 양측의 그 외무 당국자들이 아마 두 사람이 어떤 얘기를 오고 갔는지 주고받은 발언 내용 또 합의가 됐으면 합의 내용 이런 것은 나름대로 비공개 합의문 같은 것을 아마 만들었을 거고 그 일은 아마 이번에 그 정상회담을 간 북한의 아마 최선희 외무상 등이 정리를 해서 양측의 외무당국이 아마 갖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회담이 본래 블라디보스토크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보스토친이 우주기지에서 회담이 열렸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러시아가 인공위성 기술을 북한에 넘겨준다는 어떤 신호로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그렇게 보기는 좀 무리고요. 다만 예. 그 정상회담 장소가 이 우주기지에서 열렸다는 것은 북한이 인공위성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신호 정도로는 볼 수 있겠죠. 네. 다만 러시아가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협력할지는 우리가 확인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고요. 그러나 이 푸틴 대통령의 발언에서 뭔가 단서를 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공위성 기술과 관련한 협력은 이제 무기 거래와 아울러서 굉장히 큰 관심사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푸틴 대통령에게 언론들이 회견에 앞서서 회담에 앞서서 북한의 인공위성 기술을 개발을 도울 것이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푸틴 대통령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김 위원장은 로켓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 북한 대표단은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네. 얘기는 이 북한으로서는 이 러시아가 우주 강국인데요. 러시아의 그 위성 발사 경험 그리고 기술을 넘겨받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올 들어서 두 차례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5월 달과 8월 달 두 차례 발사를 했지만 둘 다 실패했습니다. 5월 달에는 발사체 2단 추진체가 이상이 생기면서 실패했고요. 8월 시험에서는 비상 폭발체계 오류로 또 실패했는데요. 바로 이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러시아의 위성 발사 기술 그리고 경험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번 정상회담 장소가 러시아의 우주기지로 정해졌을 가능성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인공위성 기술을 러시아가 북한에 넘겨준다는 신호 이것이 포착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실 서방 측들이 서방 국가들이 이 무기 거래와 더불어서 가장 주시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네. 회담 직후에 크렘린 궁은 북한 비행사를 우주에 보낼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네, 이것이 그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네. 러시아가 그 같은 발표, 그러니까 북한 비행사를 우주에 보낼 가능성을 논의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거기에 대한 그 이유, 배경 이런 것은 전혀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는 저희들로서는 일종의 그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북한은 올해 두 번이나 이제 정찰 위성을 발사했지만 전부 다 실패를 했기 때문에 러시아에게 이제 위성 기술을 좀 넘겨달라 이렇게 요구했을 공산이 크고요. 러시아는 상당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포탄 부족 이런 것 때문에 위성 기술을 그 포탄을 받기 위해서는 북한에게 그 위성 기술을 넘겨줘야 하는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부 다 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상당히 난처한 처지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그런 딜레마에 있는데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 일종의 북한 그 비행사를 우주로 보내는 그런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생각한 게 아닌가 이렇게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비행사를 우주로 보낸다는 그 하나의 명분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양측 간의 어떤 그 위성 기술을 그 주고받으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야말로 이것이 하나의 그 추정이고 정황 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그럴 사항입니다.
네. 회담 다음 날인 14일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방북 초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는데요. 올해 안에 평양을 방문할 수도 있습니까?
물론 그 누구도 뭐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10월 초에 중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평양을 방문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북한과의 무기 거래 등 군사 협력과 관련한 것이라면 지금 이제 9월 중순인데요. 9월 중순에 정상회담을 하고 그 뭔가 추가적인 그 팔로우업 미팅을 10월 달에 할 이유도 없고 그다음에 외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는 것도 사실 이치에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외무장관인 라브로프 장관이 10월 초에 평양을 방문한다면 그것이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관련한 조율이 중요한 말하자면 그 일정의 하나가 아닐까 이런 관측이 있는 것이고요. 사실 푸틴 대통령은 10월 중에 중국 방문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에서 열리는 1대1로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 중국을 방문하는데요. 만약에 현재 상황이 계속되고 또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말하자면 협력과 관련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진전이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은 10월 중에 그 푸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그 전후에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사실 좀 이른 시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올해 안에 방문 가능성은 분명히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크렘린궁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이 다음 달 평양에서 최선희 외무상과 만나기로 합의했다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좀 더 뭔가 구체적인 후속 논의가 이루어지고 좀 내용이 좀 밝혀지지 않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그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이제 평양 가는 이유를 크게 그 두 갈래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네. 이제 그 무기 거래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기 거래 요번에 그 논의된 쓸 만한 것이 상당히 그 많습니다. 하나 뭐 포탄 정도 하나 이렇게 주고받는 거라면 아마 합의가 벌써 이루어졌을 텐데 사실 북한이 이번에 그 바꾸지 않은 기술 같은 것만 해도 정찰 위성 기술, ICBM 핵잠수함, 또 전투기, 뭐 탱크 이런 식으로 재래식 첨단 기술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부 다 뭐 이번에 정상회담을 했지만 그 자리에서 다 완전히 다 마무리가 다 됐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예. 이것을 그 세부적으로 좀 마무리하기 위해서 갔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푸틴 대통령 방북 문제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가더라도 그 시점은 언제이며 어떤 조건에서 가는지가 이제 양측 외무장관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같은 두 가지 문제, 무기 거래와 푸틴의 방북 문제를 아마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평양에 가서 최선희 외무상하고 얘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네. 자, 이 무기 거래, 그다음에 핵잠수함 뭐 식량, 석유 뭐 이런 것들을 또 받고 싶어 한다. 이런 것들이 많이 예상이 됐는데 지금 전혀 밝혀진 게 없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13일 러시아 TV 러시아 1과의 인터뷰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내에서도 북한과의 군사 협력이 가능하다고 말을 했다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거를 추론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예, 사실 이게 푸틴 대통령이 어떤 맥락에서 그런 반언을 했는지 분명치 않지만 현재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따르면은 어떠한 형태의 말하자면 무기 거래, 북한이 재래식 무기를 수출한다든지 북한의 어떤 첨단 군사 관련 기술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 결의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그 틀 안에서 할수 있는 방안을 다른 방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어떤 그 협력을 가능하다고 보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인지 파악하기가 좀 어렵고요. 푸틴 대통령은 그 발언뿐만이 아니라 정상회담 직후에 15일이었죠. 그 러시아 남부 도시 소치에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비슷한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의 발언은 러시아가 아무것도 위반하지 않고,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 결의든 국제사회 대북 제재든 이것도 위반하지 않고 그럴 의도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제법의 틀 안에서 북한과 러시아 관계 발전의 기회를 모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문가들은 이 제재의 틀 안에서 그 제재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라는 것이 극도로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가장 관심사인 무기 거래는 제재 위반인 것으로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고요. 그렇게 보면 사실 이것이 그야말로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발언 이상은 아닐 것이다라는 그런 그 관측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번 정상회담 이후에 어떻게 말하자면 후속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것인지, 이것이 사실 정상회담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약간 다른 각도에서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늦게 나오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회담장에 30분 일찍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 그만큼 푸틴 대통령이 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까?
네, 이것이 작지만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국제 외교과에서는 푸틴 대통령의 별명이 지각대장입니다. 과거에도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 다자 정상회담 이런 것을 많이 했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지각, 그러니까 늦게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에 보면은 일본의 아베 총리하고 만났을 때는 약속이 물론 정상 몇 시에 만나자 이렇게 약속이 됐지만 아베 총리한테는 거의 2시간을 놓고 또 과거에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하고도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는데 당시에는 4시간이나 놓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날 때도 또 상당히 늦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은 지각대장이다 이런 별명을 갖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의외로 우주기지에서 만났는데, 푸틴 대통령이 30분이나 일찍 와서 미리 우주기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김정은 위원장이 자동차에 딱 내리니까 나가서 악수를 하면서 미리 만났습니다. 그래서, 물론, 당연히 제 시간에 만나는 것이 이제 상식이긴 한데요. 과거에 이 같은 사례를 보면 아마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상당히 좀 정중히 다루고 이 같은 것이 러시아가 얼마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탄 부족, 탄약 부족 이런 것으로 상당히 지금 절박한 상황에 있고 러시아보다는 오히려 북한이 좀더그 무기를 공급하는 입장에서 그야말로 갑의 위치에 있지 않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럼 조금 첨언을 하자면요. 사실 4년 반 전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과 만날 때도 푸틴 대통령이 30분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때도 푸틴 대통령이 회담장에 미리 나와 있다가 영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말하자면 좀더 우월해진 입장에 있게 된 것을 반영하거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푸틴 대통령이 이제 통상적으로 회담이 정상회담이 러시아에 열리면서 호스트가 됐을 때는 사실 초청한 나라의 정상보다 먼저 나와서 기다리는 것이 대체로 일반적이었고 그랬죠. 다만 다자회의,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열리지도 않고 또 상대방의 정상회담 대화 상대방의 나라에서도 열리지 않는 이런 회담일 경우에는 회담 일정이 굉장히 아주 그 촉박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예.
이거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나 푸틴 러시아 대통령 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같은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 강대국의 정상과 만나려고 하는 다른 나라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정이 거의 분단위로 많이 쪼개져 있고요. 그러나 정상회담을 하다 보면 다양하게 좀 그런 것들이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담과 관련한 그런 부분들은 이제 푸틴 대통령이 호스트 초청해서 만나는 입장에서 4년 전과 마찬가지로 그랬었고요. 관련해서 푸틴 대통령은 사실 우방국의 지도자들에게는 이렇게 지각을 하지 않는 사례가 일반적이었다라고 그런 분석이 있고요. 다만 적성국이라든지 또는 우호적이지 않은 나라의 정상과 만날 때는 이 사람이 이제 나라 의도적으로 이런 상대방을 기다리게 해서 그 심리전을 펴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네. 자, 이 정상회담이 동북아 정세에도 참 많은 변화를 몰고 올 그런 전망도 있고요. 그런데 중국이 이번 회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부분도 참 궁금합니다. 최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중국은 대체로 이번 그 북노 정상회담에 대해서 관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외교부가 그 정례 브리핑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질문을 받고 이것은 북한과 러시아 사이 관계의 일이다 이렇게 일종의 그 선을 그어서 대체로 좀 관망하는 그런 자세를 보였습니다.
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이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를 할 경우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한 소식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백악관과 국무부가 한 목소리로 경고를 했는데요. 밀러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미국이 이번 사안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 어느 방향으로 가든 우리는 매우 면밀히 주시를 할 것이고 상황이 적절하다면 제재를 가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장 제재를 가하는 것은 아니고 무기 거래가 이루어지면 제재를 가하겠다 이렇게 지금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두 정상이 만난 것 때문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당연히. 그러나
네.
무기 거래는 분명하게 유엔 안보리 그가 규정한 그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추가 제재가 가능하겠죠. 문제는 현실적으로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 아닙니까?
네.
이전에 북한의 여러 가지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사실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 때문에 어떠한 추가적인 제재도 지난 1년여 이상 그 채택하지 못했던 것처럼 안보리 차원,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의 추가적인 제재는 사실 이번에도 쉽지 않을 것으로 사실상 전문가들은 파악하고 있고요. 다만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 그리고 서방 국가들이 독자적인 러시아나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는 얼마든지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 정부는 이번에 이것을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잠깐 짚어볼까요?
네. 한국 정부는 이번 북노 정상에 대면서 상당히 그 우려하고 미국과 비슷하게 그 무기 거래를 할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그 일종의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제 자세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공식적으로도 이 같은 그 그 북한과 그 러시아의 그 무기 거래에 대해서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한층 더 이 같은 그 국제 질서를 그 지키는 데 있어서 책임이 크다 이런 언급을 계속하면서 러시아의 그 책임 있는 행동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데 북한은 이 회담이 시작되기 직전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 상당히 특이한 발사 시점인데요. 이번에 이 발사를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가 외국을 순방 중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평양에 부재 중인 상황에서 이렇게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주요 언론들은 이것은 북한이 국제사회, 미국과 서방의 제재에 개의치 않는다라는 것을 과시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 포커스는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소식, 그리고 미국이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를 하면 제재하겠다고 경고한 내용, 그리고 잠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 밤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이번 주는 여성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한 정보를 드리는 멋지고 마치고 시간입니다. 팬데믹을 계기로 찾아온 일상의 많은 변화, 이들 중 하나가 바로 피부관리, 스킨케어에 관한 관심입니다. 그런데요, 덜어는 정도가 지나쳐서 중독에 이르는 사례도 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스킨케어 중독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올해 보고서에 따르면요, 전 세계 매년 70만여 명의 사람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은 훨씬 더 많습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매년 9월을 전국 자살 예방의 달로 정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미국인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 내용 여행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도성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도성민입니다.
네. 자, 먼저 피부 관리 주제를 좀 다뤄보죠.
네.
조성민 기자는 한 달에 피부 관리에 어느 정도 비용을 쓰시나요?
한 달에요?
네, 한 달에.
한 달을 치면 거의 안 쓰는 것 같고요. 1년에 뭐 갑자기 목돈을 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목돈이라면?
그렇게 많이 쓰는 편은 아니에요. 한 뭐 300불 정도?
양호하시네. 저보다 안 쓰시는데.
아, 그래요? 얼마나 쓰십니까?
저는 한 달에 한 평균 $30 정도 쓰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렇죠? 기초 화장품에다가 추가로 뭐 마스크팩이나 이런 거 좀 시도해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쓰는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쓰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네. 뭐 새로 나온 거 좀 가끔 시도해보기도 하고.
자, 미국인의 경우를 보니까 1년간 피부 관리에 쓰는 평균 비용이 네.
70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이하라는 얘기죠.
저는. 예.
한 통계를 보니까 미국 여성이 1년에 옷을 사는 데 쓰는 평균 비용이 500달러가 조금 넘습니다. 남성은 $300 조금 넘고요. 그러니까 옷보다는 얼굴 관리에 시간을 더 많이 쓰게 됐기 때문입니다.
네. 뭐 가족 얼굴도 보지만 내 얼굴도 많이 볼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좀 투자를 그렇죠. 하게 되겠죠. 네. 신경을 쓰는 거고요.
네. 안 보이던 것도 보이고 주름도 보이고. 자, 그럼 피부 관리 중독, 스킨케어 에딕션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예. 사실 이 피부 관리 중독이라는 게 개인의 문제라고만 보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하실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네.
다른 중독의 경우는 뭐 술, 담배, 게임 이런 경우지 않습니까?
네.
조금 더 개인의 문제로 다뤄지는 것에 비하면요.
네.
피부관리 중독, 이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점점 더 쉬워지고 많아지는 온라인 쇼핑이 있죠.
그렇죠.
소셜미디어 광고, 매일 그 소셜미디어에서 만나는 뷰티 인플루언서까지 더해져서 피부관리에서 없던 관심도 생기는 그런 시대라는 배경 때문입니다.
네.
패션지 얼루어도 그런 각도로 피부관리 문화가 중독적인 행동, 양상을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여러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어떤 사례인가요?
네, 방금 없던 관심도 생기는 시대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네.
예, 얼루어지가 소개한 뉴욕시에 사는 한 20대 여성의 사례를 보면요.
네.
예술가인 여성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한 인터넷 사이트를 구독하면서 피부관리에 집착을 하게 됐답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결국에는 할인된 그 피부관리 제품을 사게 되고요. 또 다른 사이트 들여다보면서 돈을 쓰는 비용이 크게 늘었답니다.
네.
또 다른 20대 여성은요. 여드름 때문에 피부관리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해서 정보를 좀 찾고 물건을 사는 일이 집착하게 된 겁니다.
네.
이자 없이 돈을 쓸 수 있는 신용카드도 있어서요. 한때 학생으로서는 정말 무리가 될 정도로 피부관리 제품을 많이 사고 또 이를 써보는 피부관리 중독 양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경제적으로 무리가 되는 걸 알면서도 피부관리에 과도하게 돈을 쓰고 이걸 조절하기가 힘들다면
네네.
피부관리 중독 증상이다라고 보면
그렇죠.
되겠네요.
네.
뭐 대부분 여성이 건강한 피부 또 노화 방지를 위해서 보습제나 자외선 차단제 등 바르고요. 또 자기 전에 영양크림 정도 이 정도 바르지 않습니까?
보통 기본이죠.
네. 그런데 네. 방금 소개해 주신 사례는 좀 도가 지나치네요.
네. 네. 일부 그 피부과 의사도 지난 몇 년 동안 환자들 보면서 이런 변화를 느꼈다, 눈치챘다라고 얼루어지와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확실히 젊은 층의 피부과 방문이 많이 늘었고요.
네.
기능성 제품을 과도하게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지난 몇 년 동안 이 보톡스나 주사제 필러 그리고 피부 관리에 대한 검색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올해 7월을 예로 들자면 보톡스를 검색한 횟수가 지난해 7월보다 13%가 더 높았습니다. 스킨케어로 검색한 수는 30%가 더 늘었습니다.
네.
해시태그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쵸.
해시태그 스킨케어 루틴, 그러니까 일상 피부 관리 관련 틱톡의 조회수 무려 550억 건을 기록했습니다.
와, 숫자로만 봐도 큰 변화가 있네요.
네.
자, 그러면 이런 스킨케어 에딕션, 피부 관리 중독 현상을 좀 해결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전문가들의 얘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네.
특히 피부 관리 중독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 자주 들여다보는 거 이거 주의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네.
피부 관리 소셜미디어 구독을 아예 끊어버리거나 아예 시작도 하지 않는 것이 한 방법이 되겠고요.
네.
자,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여러분이 지속해서 이 피부 관리 제품을 사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 많은 돈을 쓰고 있다. 이거 재정적으로 나한테 정말 힘든데 이런 생각을 하고 지출 후에는 또 죄책감을 느끼는 아이고. 등 어려움을 겪는다면
네.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네.
이런 유행의 어떤 희생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정신건강 또 신체 건강에 관한 내용이 될 텐데요. 매년 9월이 전국 자살 예방의 달입니다.
네네.
안타깝게도 매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데요. 먼저 자살에 관해서 좀 알아보죠.
네. 뭐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도 한국은 뭐 불행하게도 자살률이 상당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한국의 국가 트라우마 센터가 자살에 관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소개했는데요.
네.
자살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먼저 오해, 잘못 알려진 사실 한번 짚어볼까요?
네. 흔히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진짜 죽고 싶은 사람은 죽고 싶다는 얘기도 안 해. 이런
네,
얘기 하지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답니다.
자살을
언급하는 경우에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그 자살 시도자는 절대적으로 죽을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만 전문가들은 꼭 죽을 의도를 갖지 않아도 자살 시도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본인이 그 양가 감정, 그러니까 두 가지 감정, 죽고 싶기도 하고 살고 싶기도 한 그런 반대의 감정을 가진 예도 있고요. 아니면 이 보이려는 의도로 자살을 시도하는 때도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그럼 자살에 관한 진실은 뭔가요?
자살하는 사람들은요, 경고 사인을 먼저 줍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자살에 관한 오해와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죽고 싶다라고 말을 하거나 뭐 삶을 정리하는 듯한 행동, 말을 하기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신호를 주변에서 알아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유, 요즘 좀 힘든가 봐. 힘들어서 저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충격적인데요. 많은 경우에 자살은 이 파괴적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만큼 몸에 좀 충분한 에너지를 갖고 있을 때, 그러니까 회복기에 일어납니다. 괜찮아졌다고 생각할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살 위기를 피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대로 자살 생각은 뭐 다시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영구적인 것은 아니고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다시 오지 않는 예도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자, 자살에 대한 얘기 좀 해봤는데 본론으로 가보죠. 네. 미국의 자살이 어느 정도인가요?
자,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으로요. 미국은 전 세계 자살률 순위 11번째에 있습니다.
높네요.
미국인 약 4만 9천 명이 그 해에 목숨을 끊었고요. 약 170만 명이 자살을 시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살률, 중년 백인 남성이 가장 높고요. 남성이 여성보다 거의 4배가 많습니다.
네, 그럼 미국인 여성의 경우는 어떤가요?
예, 통계를 보면요. 미국 여성 중 자살률이 45세에서 64세 사이 여성이 가장 높고요. 10살에서 14살 사이 소녀, 그리고 75살 이상의 노년 여성이 가장 낮은 편이었습니다.
네.
여성의 자살률, 남성의 자살률보다 낮지만 그래도 지난 수십 년 동안 여성의 자살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거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자살을 생각하는 미국인 여성 얼마나 될까요?
2021년에 미국 여성 중 약 5% 이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자살을 생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 사는 동안 한 번쯤 죽고 싶어 이런 생각 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네.
한번 해본 적이 있을 텐데요.
네.
그런데 전문가들은 자살에 관한 생각은 분명히 자살의 위험 요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네.
자, 여성의 경우는 약물 사용 장애에 시달리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자살을 생각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살을 생각하게 되는 원인 뭘까요?
네. 뭐 자살의 복합적인 위험 요인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신 질환이 될 때요.
그렇죠.
이 자살은 정신 질환 또는 정신 병리와 아주 가까운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울증하고 깊은 연관성이 있는데요.
네.
한 연구는 자살자의 약 60% 이상이 이 우울증에 자살이 기인한 것이라고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네.
미국의 보건당국에서는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우울증이나 다른 정신질환을 빨리 진단을 해서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이다 라고 발표하게 됐습니다.
네, 아까 피부관리 중독에서도 짚어봤지만 사회적인 요인도 있겠죠.
물론입니다. 다양한 사회 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뭐 이혼이라든지 소득 문제, 실업 같은 이 사회적 문제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네.
이 해당하는 사람들의 자살률이 높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런 요인이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또 이것이 자살 위험을 높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또 내 몸이 너무 나쁘다. 아프다. 회복되기 어렵다. 이런 것도 자살률을 높였습니다.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충분하게 받지 못해서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다. 이렇게 인식하는 심리가 있다면 또 자살에 취약하다고 분석합니다.
네. 그렇다면 자살을 어떻게 좀 막을 수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주변의 관심입니다.
네.
미국 성인의 94%가 자살은 미리 막을 수 있는 것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나 이 주변 사람들이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현실은요. 이걸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이게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네.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8명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방법을 배울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고 답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배워서라도 자살 충동을 겪고 있는 사람을 돕고 싶어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돕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물론입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정신치료, 심리치료가 이게 저렴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답이 많았고요.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더 잘 알게 됐지만 필요한 이 정신건강 관리를 받는 게 쉽지 않았다고 답을 한 겁니다. 자, CDC는 자살 예방은 사회 모든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인, 가족, 지역사회를 위한 예방과 보호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작게는 모든 사람이 주변에서 자살을 암시하는 경고 신호를 배우고 또 예방이나 회복력을 또 높이고 사회 변화에 헌신함으로써 자살 예방을 도울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개인 차원에서는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예,
만약에 주위 사람이 자살을 좀 생각하는 것 같다. 이걸 확인했을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지에게 알려서 격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답니다. 혼자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하는데요.
네.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혹시 나도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내가 만약에 자살 충동을 느낀다면 자살하려고 준비했던 물건이 있다면 꼭 버려야 합니다.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스스로 힘을 주는 말을 합니다. 나 잘 될 거야. 잘하고 있어.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얘기, 주문이 힘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
그리고 나를 가장 사랑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늘 떠올리고 누군가와 함께 있기를 권하고요. 끝으로 전문가 꼭 찾아가시기를 권합니다.
네. 네. 조성문 기자, 제가 참 실천 한번 해보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괜찮으세요? 사랑받기 충분한 사람이에요.
그럼요. 잘하고 있어요. 네.
네. 네. 자, 오늘은요. 피부 관리 중독 또 자살, 자살 방지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조성민 기자, 이번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멋지고 마치고 이번 주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다음 주에도 여성 관련 다양한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다. 영어로는 케이크를 가지고 있는 것과 먹는 것을 같이 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John, I heard you got a promotion at work. Congratulations! But I also heard you are considering taking a job offer from another company. Is that true?
Yeah, it is. It's a great opportunity, and the pay is even better. But I'm torn because I love my current job, too.
You know what they say. You can't have your cake and eat it, too.
I know. It's so hard to decide. I mean, my current job has its perks, and I've built some amazing relationships here.
True, but this new job could be a game changer.
You're right, but I don't want to burn bridges with my current employer either.
It's a tough call for sure. Just remember, sometimes in life, you have to make a choice and accept the consequences.
I guess you're right. I need to weigh the pros and cons carefully and make a decision. I guess I can't have my cake and eat it too.
존이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다른 회사에서 좋은 조건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잡았습니다. 존은 좋은 일이 동시에 발생해 두 가지 모두 다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두 직장에서 일할 수는 없는 거죠. 다른 방향으로 도망가고 있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는 없는 겁니다. 영어로는 케이크를 가지고 있는 것과 케이크를 먹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없다고 표현합니다.
I can't have my cake and eat it too.
대화 해석해보죠.
I heard you got a promotion at work.
회사에서 승진했다고 들었어요.
Congratulations.
축하합니다.
But I also heard you're considering taking a job offer from another company.
그런데 다른 회사에서 들어온 일자리 제의도 고려 중이라고 들었어요.
Is that true?
사실인가요?
Yeah, it is.
네, 그래요.
It's a great company and the pay is even better.
좋은 기회고 보수도 더 좋습니다.
But I'm torn because I love my current job too. But I'm torn.
그러나 고민 중입니다.
Torn, tear.
Tear의 과거 분사형이 torn이죠.
Tear, tore, torn.
찢기다, 마음이 찢길 만큼 고민이다.
I'm torn between these two companies. I'm torn between this company and that company.
나는 이 두 회사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Because I love my current job too.
나는 현 직장도 사랑해요.
You know what they say? You can't have your cake and eat it too. You know what they say.
그런 말 있잖아요.
You can't have your cake and eat it too.
케이크를 가지고 있는 것과 케이크를 먹는 것을 같이 할 수는 없어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다 잡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It's so hard to decide.
결정 내리기 정말 힘듭니다.
I mean, my current job has its perks, and I've built some amazing relationships here. I mean,
내 말은
my current job has its perks.
내 현재 직장은
perk
혜택, 장점이 있어요.
And I've built some amazing relationships here.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관계들을 구축했어요.
True, but this new job could be a game changer.
사실입니다. 그러나 새 직장이
game changer
획기적인 판도를 바꾸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요.
You're right.
당신 말이 맞아요.
But I don't want to burn bridges with my current employer either.
그러나 나는 현재 직장과 인연을 끝내고 싶지 않아요.
Burn the bridge.
다리를 불태운다는 것은 연결고리, 인연, 관계를 끝내는 것을 뜻합니다.
It's a tough call for sure. It's a tough call.
힘든 결정이에요.
For sure.
당연히.
It's a tough call for sure.
당연히 힘든 결정입니다.
Just remember, sometimes in life, you have to make a choice and accept the consequences. Just remember.
다만 기억하세요.
Sometimes in life.
때때로 인생을 살면서.
You have to make a choice.
당신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And accept the consequences.
그리고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I need to weigh the pros and cons carefully and make a decision.
나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잘 따져보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I guess I can't have my cake and eat it too.
케이크를 가지고 있는 것과 케이크를 먹는 것을 같이 할 수는 없겠죠.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You can't have your cake and eat it too.
케이크를 가지고 있는 것과 케이크를 먹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없다.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모두 다 잡을 수 없다는 표현 배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에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나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번입니다. 1-202-382-5325번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한반도 시각 8시부터 자정까지 보내드리는 VOA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단파 9350, 9490, 12,080kHz,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 밤 11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단파 5,875, 7,365, 7,465kHz,
VOA 새벽 방송은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